예배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만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교회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초대를 받아서 오신 우리 가족 또 이웃 또 우리 지인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또 평안한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우리 홍익교 신혜를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오시고 또 연이어 오신 분들 특별히 큰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홍익교회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홍익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영글 목사라고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정채봉 씨는 우리의 만남에는 네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선처럼 싱싱했지만은 얼마 안 가서 상해버리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 꽃처럼 화려하고 향기가 나지만은 며칠 안 가서 시들어버리는 꽃 같은 만남이 있다. 그리고 지우개처럼 누구를 만났는지 이름이 뭔지 금방 잊어버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 그리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상처를 감싸주고 눈물과 땀을 닦아주는 그런 관계,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저는 하나 더 추구하자면 갈수록 좋은 만남, 갈수록 행복한 만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소중한 여러분들의 만남이 갈수록 좋은 만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행복한 만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사랑합니다. 갈수록 좋은 만남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갈수록 좋은 만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모두가 다 갈수록 좋은 만남, 갈수록 행복한 만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모든 순서를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한 순서 한 순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중해 주시면 틀림없이 평생 잊지 못하는 뜻깊은 시간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뜻깊은 시간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진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가을을 주시고 행복한 초대로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과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한 우리 가족과 이웃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길 기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마음이 부드럽고 평안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되고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게 하시고 꼭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홍익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공평하신 자비의 하나님 만나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홍익교회 전문교 집사님이 나오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앞에 나오면 또 떨리니까 박수로 한번 경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서는 기독교에 대한 의심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신은 정말 있는 것인가?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닐까? 그러던 중에 성경을 읽다가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치유를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아버지는 처음에 믿습니다라고 외치다가 그 후엔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고 예수님은 결국 그 아들의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저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믿음도 이렇게 구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기둥답은 제게 꼭 필요할 때에 임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정말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너무도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학교 계단 한쪽 모퉁이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평안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아,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제 인생의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수입도 꾸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학비와 생활비가 꼭 필요할 때 채워져서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시를 준비하느라 늦은 나이까지 군대를 연기했는데 군대를 장교로 복무하면서 군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아내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다음 날 바로 취업도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인도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 믿습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과제들이 해결되자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 예배나 기도 모임에 참석만 할 뿐이었습니다. 교회 모임은 빠지지 않고 참석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도 되고 남성교회 임원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이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였겠지만 제 자신이 평가하는 저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서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이 저를 흔들 때 제 안의 깊은 곳에서는 진리를 향한 목마름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싶었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시절 저희 신앙 성장에 커다란 도움을 주셨던 간사님께 연락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권고로 2020년 1월 5일 홍익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이채영걸 목사님을 통하여 엑기스 같은 북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된 정교인 성경읽기도 참여하여 벌써 두 번 안독하고 세 번째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이라는 소모임을 통해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고 신앙의 고충과 어려움을 나누며 평일에는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 모임을 하여 좋습니다. 우리 홍익교회로 나온 것이 저와 제 가정의 큰 복입니다. 홍익교회에 주소하게 되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자신만 생각했던 이기심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이 저를 바꾸어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새 신자부에서 새 가족들을 살피고 그분들의 신앙과 정착을 위해 부족하게 남아 섬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간혹 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위해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용서하고 이해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홍익교회가 좋아서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동생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권했습니다. 그 결과 제 남동생은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 삶을 돌아볼 때 저에게 어떤 드라마틱한 체험이나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저를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은 저의 필요와 결핍을 늘 채우셨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늘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적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안 풀리는 문제도 있고 답답할 때도 버거울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행복한 초대의 환영주일에 오신 모든 오이코스 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 그분이 인도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홍익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모두 자자로 끝나는데 노상자, 시종자, 여태자씨입니다. 예배 때마다 노상자는 노상자, 예배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자는 시종자, 설교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잠이 드는 여태자, 세 사람.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할머니 세 분이 건망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종종 깜빡깜빡이 들을 때가 있죠. 첫 번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까 계단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 뭐야. 내가 올라가던 중인겨. 아니면 내가 내려가던 중인가. 도무지 모르겠어. 두 번째 할머니가 칠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여. 나는 병원 앞에서 한 시간이나 서 있었다고.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건지 치료받고 나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자 세 번째 할머니가 손을 내쉬면서 휘저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 그런 말들 많어. 난 침대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다고.
내가 잠을 자다가 일어난겨 아니면 잠을 자야 되는겨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지 설교를 마쳐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단풍이 아름답죠?
네.
단풍 구경 다녀오셨습니까?
네. 반세 안 돼요?
네. 예, 가을 단풍이 봄꽃보다 화려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참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죠. 봄꽃은 남쪽에서부터 피어서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남쪽이 먼저 피죠. 반대로 단풍은 북쪽에서 먼저 단풍이 시작되어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단풍이 이동하는 속도를 보자면 대략 하루에 한 20km에서 25km 속도로 이동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4km 이동한다고 치면 한 시간에 1km 이동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단풍이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이 보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설악산에 먼저 단풍이 들고 그 다음에 오대산, 그 다음에 치악산, 그 다음에 월악산, 그 다음에 속리산, 계룡산, 내장산, 무등산, 월출산, 그리고 제일 남쪽 해남에 안끝만 해남에 있는 두륜산에 단풍이 이제 들게 됩니다. 여러분 단풍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단풍을 보면요 처음에는 아름답다, 멋지다 하면서 감탄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한 마음, 아련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럴까요? 예,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때문이죠.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그 단풍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화려했던 단풍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도 저렇게 언젠가 떨어지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다가기 전에 단풍 구경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 흘러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흘러가기 전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더 이상 우리가 나이 들기 전에 꼭 만나야 될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6쪽 근처입니다. 성경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 때 뜻을 잘 생각하시고 어떤 상황인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를 잘 살피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같이 모든 사람이 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숨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신이 마비가 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았던 사람의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인생의 희망이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기독교만 줄 수 있는 일곱 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일곱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일곱 가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곱 가지를 잘 기억하면 여러분 오늘 수지 맞는 하루입니다. 땡 잡는 하루입니다. 예, 평생 잊지 못하는 시간들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과연 신이 있을까? 신이 있다면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을 아시지요? 사랑하시고 사랑받아 보셨지요? 네,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를 사랑하지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고 하셔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사랑하는 부부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영원히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무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기독교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종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서로 피곤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도 남들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고 남들도 나와 함께 사는 것이 힘들지요. 성경에서는 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죄라고 합니다. 이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자기 중심성, 이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벌금을 낸다든지 뭐 형벌, 매를 만든다든지 감옥에 갇힌다든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죄가 사라집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혼자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근처 교회에 가시면 교회마다 다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매달려 둘까요? 그것은 죄인을 죽이던 사형틀인데 왜 사형틀을 매달아 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세 번째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은 기독교는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힘들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익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마다 많은 질병과 상처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암과 간경화가 나온 분이 있습니다. 관절염이 나온 분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나온 분이 있습니다. 비염과 충농증이 나온 분이 있습니다. 요로결석과 통풍이 나온 분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얼굴이 마비되어서 말을 잘 못하셨던 분인데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어깨가 너무 아파서 끌레를 비틀어 짜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을 뻔했는데 어깨가 깨끗하게 나은 분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분명히 오늘 입에 참석하고 난 뒤에 병이 낫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병이 낫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는 병이 낫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은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각종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 슬픈 마음, 분노한 마음, 억울한 마음, 우울한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입에 맞는 맛난 것을 먹어도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상처도 받습니다. 우리 몸에도 상처가 나지요.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나면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내가 누군가한테 거절당했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무시를 당했을 때, 내가 버림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그 마음의 아픔이 평생 갑니다. 평생. 잊어버린 것 같은데 또 생각이 나지요.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게 되고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게 되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바꾸어 줍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을 바꾸어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우리 마음에는 부정적인 감정,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슬픈 마음이 가득한데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겠다.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말더듬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집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라고 해야 될 텐데 이 여보세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보세요라는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전화를 내버려 둡니다. 그냥 벨이 그냥 끝날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누가 손님이 옵니다. 초인종을 눌러요. 그러면 누구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누구세요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갈 때까지. 예.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손을 들고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을 못하니까요. 제일 힘든 날, 정말 지옥 같은 날은 언제냐 하면 일어나서 책 읽으라고 할 때. 선생님이 일어나서 책 읽으라고 할 때 저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왜요? 저는 한 문장을 못 읽었어요. 뭐 친구들은 책상 두드리고 재밌다고 웃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는 암송할 게 많지 않습니까? 직속 상관 반등 성명, 뭐 근무 수칙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외웠죠. 외웠는데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못 외웠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또 보초 근무 나가게 되면 경계병 나가게 되면 암구를 하죠, 그죠? 꼼짝 말고 손들어, 뭐 암구하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니까 또 그냥 고난을 당했죠. 예. 그래서 저는 결혼을 못하리라고 생각했어요.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귀지 못할 것이다. 전 취업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을 못하니까 사회생활 못할 게 아닙니까? 참 제 인생은 정말 예.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제 마음에 있는 두려움, 대인 공포, 공포심을 가져가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게 되자 그 이후로 점점 말더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 저를 말더듬게 했던 두려움과 공포심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셨고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워낙 유명한 노래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늘 괴롭고 또 술로 마음을 달래는 그런 곳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은 그런 감정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다섯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다섯 번째 특징은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격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드세요? 네. 아마 자신의 성품이 완전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할까? 나는 왜 늘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할까? 나는 왜 항상 일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까? 나는 왜 용서할 줄을 모를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응? 나는 나야. 내가 태어난 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성격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좋으세요? 그런 사람과 친구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두 번째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상대방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내에게 잔소리하는 남편이죠. 남편한테 바가지 긁는 아내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잔소리한다고 아내가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오히려 반찬에 소금만 더 들어갑니다. 네. 빨리 죽으라고.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다고 남편이 변하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질 뿐입니다. 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성격도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바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상대방에 맞춰주려고 하고 환경에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자신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되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켜쥐기보다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집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도 나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결국 내가 변화된다면 우리 부부관계도 우리 가족생활도 행복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바지 끌지 마시고 그냥 교회 모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정말 함께 살기 힘든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등 떠밀어서 교회 한번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새로워집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아주 거짓말쟁이도 있고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여러분 좋은 병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좋은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지요. 그것도 중환자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병원처럼 온갖 환자가 많은데, 예, 중환자가 더 많아요. 근데 치료되고 있는 중이에요.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이상한 사람들요, 뒤에 뭘 써붙이고 다녀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치료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옆 사람 살짝 뒤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뒤에 등이 붙어 있을 거예요. 치료 중, 공사 중 있을 거예요. 네.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반드시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여섯 번째 특징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요즘은 운전 할 때 많이 편안해졌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줍니다. 두 번째 길에서 좌회전하시오. 뭐 회전교차로에서 10시 방향으로 가시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3초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3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기도 하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종교는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뒤에 확실히 응답받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 응답받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응답받습니다. 가장 바른 것을 응답받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응답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닌 지 오래된 분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다면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라면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직접 죽어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활이 있는지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자연 속에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씨앗을 한번 보세요. 씨앗. 씨앗이 작고 보잘것없는데 그걸 땅에 파묻어 놓으면 아니 그게 썩지 않고 거기서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만 들여다볼 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죠? 예.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있다는 이야기죠. 계란도 그렇습니다. 유정란이라고 있죠. 유정란, 수정된 란. 유정란을 가만히 보세요. 계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란에서 상상도 못했던 병아리가 태어나고 수탉이 되고 암탉이 되는 겁니다. 예, 바로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부활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나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가득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의 일곱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 삶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왕 교회 오셨는데 이런 것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진주가 서방이라도 깨어야 법에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특징이 이렇구나. 알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내 병이 나아야 되지요. 내 마음의 평안을 맛보아야 되지요. 그렇죠?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라고 초청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초청하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 분이라면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초청받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날씨 좋고 단풍이 좋은 날 어쩌자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쩌자고 오셨어요? 예.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울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얘야,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를 따라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한번 손을 올리고요. 우리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저의 구세주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영원히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예, 여러분 마음 안에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초청하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실하시다면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가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셨구나.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외로움을 가져가시고 기쁨을 주셨구나. 아,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거는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도록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카드 하나 받으셨죠? 그 카드에다가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초청하신 분들 옆에서 카드에 잘 작성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볼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이쿠스이 카드를 작성하시는 동안 홍익배 성도님들은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3차 100일 성경 통독 이번주는 에스겔서부터 요나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연서가 주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오이코스를 위해서 교회에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을 잘 받으셨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하셔서 꼭 선물을 챙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치아 문화관에서 식사가 준비되었는데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행복한 초대 한가족주의로 지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기도 카드에다가 꼭 체크하시고 서명하신 다음에 나중에 제출하시면 전출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아이들이 유년부실에서 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쪽으로 보내어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일대일 양육자 세미나가 11월 16일 토요일 오전 30분에 있습니다. 후반기 세례식이 12월 15일 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사랑방 지기들은 사랑방 식구들 중에 혹은 그 가족들 중에 세례 대상자가 있는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여전도연합회에서 사랑의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가정, 김장김치가 필요한 가정들을 파악하셔서 사랑방 지기들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교회에서 김장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유년부가 다음 주에 가을전도축제 친구 온데이를 진행합니다. 1부, 2부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죠. 11월 14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보는 아이들 오늘 2부 예배 마친 뒤에 베델실에서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 온 아이들은 다음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7시 반에 베델실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 또 수능 보는 아이들, 취업하는 아이들 수요일 날 7시 반까지 베델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보는 당일 날 수험생을 위한 중보 기도회를 합니다. 집에서 울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김경희 사랑방의 김경순 권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이상훈 집사님의 장모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사 가시면서 사용하신 피아노를 교회 기증하셨습니다. 혹시 집에 중고 피아노인데 피아노 필요하신 분 교회로 오셔서 부담 없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들고 가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서울 노예에 있는 한 30여 개 미자립 교회의 달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달력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각 교회마다 소량의 달력을 만들어주는데 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합니다. 이 달력 가지고 교회 홍보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봉투에다가 미자립 교회 달력 헌금 이렇게 써셔서 헌금하시면 전액 다 이 미자립교회 전도를 위해서 달력 제작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 쓰셨나요? 일단 칸을 꼭 제출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신 우리 분들, 모든 손님들, 우리의 소중한 분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고 축복하는 축복성을 우리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함께 축복성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소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척들, 친구들, 또 이웃들, 직장 동료들, 우리에게 소중한 분들 함께 오셨는데 오늘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신 분들 주님께서 꼭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동안 마음을 괴롭히고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길이 막막할 때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감당이 힘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피할 길,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복된 인생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은 생에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소중한 오이코스들 머리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홍익의 모든 군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